신약성경 388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서 이 10절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빛되신 주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의로움과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이어져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권면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억해야 할 분이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1절부터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이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제사의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그냥 한번 태워서 자신의 몸을 한번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하신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 이렇게 사용되셨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말이나 어떤 추상이거나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실체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증언입니다. 우리 그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5장 1절부터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이께서 모든 우주의 소유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신 분이 스스로 연약에 휩싸여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 정서적인 연약, 또 사회경제적 조건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 속에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거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같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시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과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성자께서 성부께서 원하시는 성자의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고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매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성자의 사역을 사복음서를 비롯하여 매우 길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자에 대한 묘사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7절에 나오듯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수밖에 없으셨던 정황을 거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래는 고된 인생길을 거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아, 우리의 삶에 통곡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성자께서도 감당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주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려고 하시는 이 내용이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하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통하여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시자 곧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완성되지만 그의 성육신 전체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셔서 로마서 12장 1절을 펼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면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한번 제물로 바치고 마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이나 혹은 우리의 귀한 것을 한번 희생하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한번, 기도 한번, 헌신 한번, 어떤 단기 선교 한번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요구는 12장 이하의 내용들 그리고 13장, 14장, 15장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원수에게 갚지 말고 대갚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요구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성을 자신의 삶을 담아내는 것, 신자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이 신앙의 내용이 작은 실천의 내용으로 실체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지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령의 거룩한 소욕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하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러한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거룩한 성령의 열망을 가로막는 육체의 소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상세하게 잘 다루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2장으로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받은 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로서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 죄의 뿌리,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사도 우리 요한의 그 권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증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희 삶에서 드러나야 할 거다. 너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4절과 6절과 9절에 펼쳐져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요구같이 들려지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요구가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정도로 초대교회에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처지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아주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지, 바로 신령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상이냐면 우리가 어떤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신령한 지식을 소유한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급하고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안에서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의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으로 깊숙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많은 이들의 어떤 그 건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혼돈스럽게 했던 정황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모든 교회 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겉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구제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겉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겉으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신령한 지식이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참된 지식이 있다면, 너희가 참된 구원이 너희 안에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걸로 보여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을 쌓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사랑하는 행위가 표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나는 말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만 겉으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표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꽃을 사서 바칠 겁니다. 선물을 사서 바칠 겁니다. 만나면 자꾸 밥을 먹자고 할 겁니다. 영화를 보자고 할 겁니다. 만날 때마다 그 여인을 때린다거나 너무 좀 심해, 좀 극단적인 비유죠. 만날 때마다 그 여인에게 욕을 한다거나 만날 때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렇게 막 힐난을 하는데 나는 사실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궤변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행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6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급한 깨달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떤 득도를 하게 되면 어떤 도를 깨우치게 되면 그 어떤 행위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앙은 너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행동이 너의 삶에 드러나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네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다라고 네가 이렇게 네 말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보여라 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될까요?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자주 하는 권면입니다만, 제발 그 설교집 여러 권 읽은 것으로 너의 신앙이 그 설교집 읽은 분량만큼 해당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 청년들 중에 이제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교육자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면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애 문제거나 진로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제 연애 상담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난감한 경우는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연애를 글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봤고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지식은 풍부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이가 서른이 넘었지만 이렇게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 참 뭐라고 권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 이거 알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듣고 있는 청년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건지 실제로 경험을 해본 건지 이게 파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진짜 신앙 실존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들으시고 교회당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시고 거룩하게 기도를 올리시고 또 주의 말씀을 거룩하게 듣는 행위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당 밖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택시 운전수, 식당에서 만나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당 밖에서 예배의 시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주문은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항상 이제 공부할 의지는 충만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불을 켜놓고 잠을 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불 켜놓고 자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불똥이 엉뚱한 데 튀었습니다. 저희 옆집 형한테 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야 옆집에서 하는 쟤를 봐라. 쟤는 밤새도록 불 켜놓고 공부하는데 너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불 켜놓는 것으로 이렇게 공부를 때운 것이죠. 불 켜놓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다른 것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수사나 어떤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것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좋은 것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 교회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말씀은 거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사실이나 사건이 먼저 주어지고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언어가 소용되는 것이죠. 엄마가 먼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자식이 태어나 보니 자기가 만들기도 전에, 자기가 인식하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개월이 지나고 1년쯤 지나야 그 대상에게 엄마라고 아이가 이름을 붙입니다. 언어를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이해의 첫 걸음은 우리가 말로 만들고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 체계를 만들어서 신앙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계시가 먼저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신앙 이해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실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의 언어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로 때워서는 안 됩니다. 말로 때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이해는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 우리의 실제적인 삶, 우리의 몸으로 구체화되고 실체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에서만 품고 계시지 않고 몸이 되어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체화, 구체화의 내용에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그 인생 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없이 그냥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 가까이에서 그의 손을 만지고 그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진짜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와 호흡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이분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창조의 말이 우리 눈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으로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참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살 실력도 없고 그분의 요구대로 살 실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어떤 비참함과 자신의 실력 없음을 다른 것으로 가리는 게 바로 죄의 특징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내내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우리 자신의 허상을, 우리 자신의 실력 없음을 가리는 이 허상을 깨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로, 어떤 외모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판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실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하고 진정 좋은 것은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나를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우리의 허상을 깨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투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그리고 그것도 신약에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하시고 싸우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죄책감과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박 목사님이 이제 추천하시는 그 주요 이제 도서 목록에도 이렇게 항상 윗자리에 있는 이제 책이죠. 언젠가 한번 박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인용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죄책감과 은혜에 해당 한 대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의 억압, 반사적 자기합리화, 타인에게 죄책감을 투사하는 것은 죄책감의 문제에 대한 거짓된 해결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반응들은 치유를 위한 자연스럽고도 무의식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의의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참된 해결책에 장애가 된다. 심리학적 관점이나 성경적 입장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을 억압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죄책감을 투사하는 것으로 이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회개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때로는 강렬하고 통렬한 방식으로 가혹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후자의 사람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통렬하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통렬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대립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오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가혹함은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 교만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하는 것, 그리하여 그들에게 은혜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표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다루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의 어떤 평안과 어떤 안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가? 이런 가혹함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본질이라는 추상적 영역에 두지 않고 역사 속에 둔다.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며 말씀하시고 분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궁극적 구원을 목적으로 타락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과 투쟁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유출을 위해 모든 의료 행위 역시 고된 투쟁의 과정이라는 의사의 증언을 들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그들은 심리치료의 경우 치유를 위해 씨름하는 것의 가혹함, 때로는 거의 무자비에 가까운 가혹함을 알고 있다. 심리적 검열의 저항을 극복하고 환자로 하여금 격렬하고 종종 교활한 반대를 펼치는 영혼의 힘에 대항해 이해와 자각에 이르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심리치료를 하다 보면 교활한 반대, 심리적 검열의 저항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뚫고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자비할 정도로 그리고 고된 투쟁의 과정을 거치고라도 그 일을 감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내용의 잔인성 때문에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성경 구절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강하게 치시는 이유는 인간이 강하게 반역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강하게 치시는 이유는 인간이 강하게 반역하기 때문이며 또한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심지어 인간에 대항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다루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가혹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투쟁이나 갈등으로 묘사한다. 그러한 투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강퍅함의 저주에서 인간을 건지기 위하여 인간이 더 강퍅해질수록 더 강하게 행동하신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대화를 종종 사랑하는 남편과 부정한 아내의 갈등으로 묘사하는 선지자들의 격렬한 말도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내용,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단호함, 우리의 거부는 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는 우리의 자아와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거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죄와 우리 자신이 곧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제 손가락에 있는 사마귀를 제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약국에서 밴드를 이렇게 사가지고 붙이고 매일 밤마다 이 사마귀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귀와 제 피부 조직이 무엇이 사마귀고 무엇이 제 피부 조직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뜯기 위해서 매일 한 시간 동안 잡아뜯었지만 결국 피만 줄줄 흘리고 말았는데요. 너무 당연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죠? 그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뭐 사마귀는 경미한 거니까 괜찮습니다만 우리에게 어떤 악성 종양이 생긴다면 그건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조직과 건강한 조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거하는 데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숙련된 전문가가 함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제거하는 문제는 그냥 그 죄를 두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잠식하여 영혼의 질병이 들게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논란들을 이렇게 봅니다. 훌륭한 장로고 훌륭한 권사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몇 대째 신앙의 어떤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입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어떤 분이 저는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경계부터 하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나의 어떤 구원을 확보하고 개인의 어떤 인생의 안위를 확보하는 것에 멈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러니 우린 구원받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타인들하고 배타적으로 각을 세우라고, 나는 다르고 너는 틀려, 나랑 다른 거는 다 마귀야 라고 하며 그런 악마적인 타자화를 하라고 신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싸움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다룸을 받지 못하고 계속 그 죄가 우리의 자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린 채로 계속해서 겉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어떤 사회인으로, 어떤 사회적 성취를 이룬 것으로,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명망을 얻은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뭉개져서 좋은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다룸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와의 투쟁, 자신 안에 있는 육체적 한계와의 투쟁,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소욕과의 이 투쟁 없이 그 어떤 위대한 신앙도 설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신앙이 좋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단호함은 죄에 대한 것이어야지 다른 사람들이나 타자나 다른 문화나 다른 종교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악마화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신에 관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있는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지식 안에 있는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많은 좋은 설교를 들었냐? 네가 그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 너의 삶이 구체화시키는 걸로 그걸 보여라.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보여라. 형제를 이해하는 걸로 보여라. 용납하고 수용하는 걸로 보여라. 그게 없으면 가짜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교정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까? 시간이 좀 흐르면 처음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왜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고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변화도 필요 없는 존재인 것이냐. 여러분 변화 그 어떤 변화도 필요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교정과 그 어떤 훈련과 그 어떤 순복과 그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훈련받아야 되는 존재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교정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령에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건 우리의 재산이 아무리 많건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정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의 상태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현 상태에서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그 자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죄의 뿌리를 주님께서 제거하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주님께서 가장 실력이 있으시고 가장 유능하시며 가장 완전하신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거짓된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죄의 뿌리라고 하는 이 환부를 도려내시기를 주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계시고 말씀 앞에 세우고 계시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에는 이런 권면들로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들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열어주셨으니 담대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나와 출신 지역이 다르고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문화 익숙한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그 사람과 함께 형제로 묶어주셨다면 과감하게 사랑하는 결단 너와는 다른 새로움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용기, 이해할 수 있는 용기,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런 사랑을 너희의 삶 가운데 구체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다.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냥 너희 자리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너를 붙잡고 있는 죄의 중력을 벗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고되지만 육신의 공격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주님이 너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놀라운 전경을 너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자리 미움의 자리, 미워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정죄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다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벗어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사랑하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걷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살아가셨습니다. 살아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 병든 이들, 마음의 상한 이들과 함께 몸으로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를 본받아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구원으로 구체화되게 하시고 실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익숙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룩한 자유와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투쟁과 하나님 죄를 죄와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이 싸움의 열망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